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소식과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갈 평강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골짜기에서도 살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뛰어든 죄악의 길에서도 구원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좌비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한 죄의 결과가 우리를 삼킬 때에도 손 내밀 분이 주님밖에 없고 또한 구원을 베풀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절치 마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역사에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간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침상에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학식이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모두 무지에 시달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구원을 바라는 6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가족을 뒤로 한채 열악한 장비와 환경 속에서 투쟁하는 전 의료진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지키시고 그들의 선한 의지와 가족과의 유대를 지켜 주옵소서. 위험에 노출되지만 일하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무기력하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과 내일 돌아오는 빚 있는 이들을 도와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위기가 절박하오니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반가운 얼굴로 마주했던 우리 실버빌 어르신들의 고독한 시간에 함께 계시고 한창 뛰놀 나이에 방에 갇힌 아이들의 답답한 형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끼밥을 하며 교육해야 되는 부모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텅 빈 공간에서 너무나 아쉽게 예배드리면서 부활절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온 교회가 모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아시는 지인 중에서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으로 약속했던 학교는 가지 않고 다른 학원을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원했던 학원을 몇달 등록하고 남은 돈은 유흥비로 쓰면서 그렇게 1년을 탕진한 것입니다. 어느덧 8학기가 다 끝이 났는데 자식이 졸업식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물어보니 그제서야 아들이 실토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돈을 다 써버렸고 아직 저는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줄 알고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서 보냈는데 그 아들은 그 시간에 부모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아들이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는 자신들을 속이고 약속된 것을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에 더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화해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목표가 어긋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면 관역을 맞추려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목표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시간과 사명이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격려를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는데 비판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 함께 있어주라고 부르셨는데 분리하기 위해서 애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 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능력을 소비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시간을 그분과 약속한 방식대로 소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만남들을 그분이 약속한 방식대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인격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소비하십니까? 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4장 말씀은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걷고 그 결과로 망해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4장의 마지막 구절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진노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지인의 상황처럼 자신의 아들이 약속했던 공부는 하지 않고 어렵게 모은 돈을 유용하여서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비가 영원히 아들과 단절되기를 원할까요? 배신감을 느꼈던 실망감을 느꼈던 어떤 과정을 거쳐서는 다시 관계적인 화평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고 용서받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데 다시금 선뜻 등록금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자식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그 관계는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혈연적 관계는 끊어지지 않겠지만 정서적 관계는 사과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제물의 내장과 모든 기름을 떼내어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의 중심을 내장, 특별히 콩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내장과 그 기름을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중심의 헌신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든 글이든 메일이든 마음 중심으로부터 미안함을 고백해야 피해자의 진노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받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대속적인 속죄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가 깨끗하게 보존되며 내 자녀가 복을 누리는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인 것입니다. 복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복을 누리는 존재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는 복의 근원 된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기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것이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고 나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돌보고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유의 갈등이 지도자들의 논쟁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돈이 점점 적어지니 빨리 경제활동을 하자고 하고 어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하니 돈 버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돈의 영향력은 누구나 민감해서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버린 사람들과 이익에 헌신하는 집단들의 복합적인 역동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이러스가 비위생적인 동물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연구소에서부터 누설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제작회사들의 자작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동하는 원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원인이 돈의 양심을 팔아버린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며 죄의 문제를 잘라내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죄를 용인하여 돈을 벌고자 하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이러스 이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 노출된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이런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결단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지키고 그분이 주시는 방식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악행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애초부터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온 사회가 멈춰서입니다. 멈춰서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 시간에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쾌락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지는 않고 그저 요행이나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와 이웃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나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이의 인격을 짓밟은 일은 없으십니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신앙을 훼손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거듭짓는 죄를 용인하면서 회개의 기도조차 무용한 것처럼 버려두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고 벌벌벌 떨면서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속죄의 죄사를 드리며 그분께 회복을 요청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죄죄를 만들어서 애초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 받은 인생처럼 박복하고 거듭하여 불행이 닥치고 도무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나를 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속죄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권세는 깨어지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마음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회가 멈춘 다음에 자연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를 봅니다. 인터넷에는 공해로 가득했던 공기와 물이 사람의 활동이 멈추자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잘못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멈추니까 그동안 훼손되기만 했던 지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멈춘 덕에 어쩌면 우리가 깃들어 살아가는 자연의 수명이 더 연장되고 우리가 살아갈 날도 더 연장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가끔 멈춰야 됩니다. 멈춰진 곳에서 온갖 화려한 것들만 보았던 시선을 멈추고 바쁘게 사느라 초라해져 버린 내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소득 없이 바쁘기만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디로 갖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멈출 겁니다. 내 육체도 정신도 기능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가끔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나 일곱 번의 피뿌림 없이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죄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의 열매도 맺고 복의 근원에 머물러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회에 있는 수많은 죄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속죄의 중보자로 설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수많은 생명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학교와 모든 선한 일들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짧게 다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길 걷게 하시고 낮추고 시험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셨던 주님, 우리가 지금 척박한 길을 걷고 있지만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신앙이 경건의 능력을 되찾게 하시고, 이름뿐이었던 소금과 빛이 정말 맛을 내고 광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진실한 예배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도하시고 선한 결과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